오늘은 설교 내용이 늘 그랬지만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당을 중심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포맷을 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요단강이라고 합시다. 요단강. 요단강이라고 하고 이제 오늘 제목이 이편 저편이죠. 이쪽을 저편이라고 합시다. 저편. 저편. 그리고 자연히 이쪽은 어느 편이 되죠? 이편이 됩니다. 이편은 사실상 가나안 안쪽 지역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가나안 사람들 있죠?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요단을 중심으로 가나안 안쪽. 그러니까 사실상 서쪽이에요. 이쪽을 이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쪽은 저편이 됩니다. 저편. 이제 저기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오랜 세월 왔죠. 그리고 요단을 중심으로 건너기 전을 저편, 건넌 후에 가나안 안쪽에서 표현을 할 때는 이편 모두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 여호수아서 12장은 딱히 여기서 뭘 도대체 건질만한 내용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딱 하나 24절에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몇 왕이라고 되어 있죠? 31 왕이었더라. 우선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서부터 오늘 읽어주신 6절까지는 요단 저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쪽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7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 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합한 전명사를 12장에 계속 어느 왕을 쳤고 어느 왕을 쳤고 어느 왕을 쳤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요단을 중심으로 6절까지는 요단 저편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편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얘기하는데 합하여 친 왕의 이름 수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31 왕이에요. 12장에는 엄밀하게 31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전체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헤아려보면 이 숫자가 오류가 있습니다. 31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 33 왕이 되어야 맞아요. 합하면. 그런데 성경 기자는 두 왕을 미스를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31 왕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요. 지금 두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벌어진 전쟁사를 전명사를 설명했는데 모두 31 왕을 전명을 했어요. 근데 12장 전체를 헤아려 보면 31 왕이라는 숫자가 틀려요. 33 왕이어야 맞아요. 그 두 왕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성경 지도를 놓고 하나하나 역사의 맥락을 짚어가면서 읽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시간 공간상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올 때 세 지파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세 지파는 아시는 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나누어져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묘사되어 있죠. 예,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장자입니다. 요셉의 장자. 어쨌든 요셉의 장자인데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돼서 열두 지파로 구성이 되죠. 그런 이제 역사적 이유가 있는 지파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 지파가 문제 제기를 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근데 이 세 지파는 사실상 열두 지파를 견인하는 군대를 가진 세력입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호전적이고 전쟁에서 늘 선두예요.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 항상 이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탈취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취한 분배가 돌아갈 때도 이들이 제일 많이 가져요. 소떼 양떼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을 동편이라고 합니다. 동편 보니까 너무 평야가 좋고 또 가축 소떼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식구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민수기 32장을 잠깐 확인해 보십시다. 민수기 32장 구약성경 신명기 앞쪽에 있죠.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할까요? 1절서부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들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시작.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간단히 무슨 얘기죠? 바로 방금 말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축 소떼도 많고 식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 가나안 들어가기 요단 건너기 전 동편을 보니까 길르앗이 기름진 지역이고 저 멀리 북쪽에는 바산 지역이 있고 너무너무 보니까 탐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6절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주역 부대 세 지파가 빠지면 여긴 지금 므낫세 지파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나중에 합류가 됩니다. 이 갓 지파 루벤 지파가 빠져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보병 빼고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느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만들려느냐. 모세가 대노를 해요. 그리고 8절을 좀 볼까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에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옛날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래서 여기 모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아, 그러면 정 좋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뭐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요구를 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 지역에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이냐 하면 일단 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할 때 우리와 같이 싸워서 전명의 역사에는 동참을 해라. 그리고 그 전명이 다 끝날 때쯤 너희들은 다시 원했던 동편 땅으로 강을 건너서 돌아가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자. 그 약속이 사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서 12장 보시면 24절 24절 하나는 디르스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기에 원래는 33 왕이 맞는데 31 왕으로 합계를 합니다. 뭐가 빠진 건가 하면 동편쪽 점령한 지역이 빠진 거예요. 왜 뺐을까요? 거기도 분명 점령한 지역이고 합산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그리고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바로 그 동편 쪽을 점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절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이 왕도 점령을 해요. 4절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이 전부 점령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왕이 빠져버려요. 왜 그렇죠? 여기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뭐냐 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점령했던 지역은 33지역입니다. 근데 동편 쪽 두 지역은 아예 빼버려요. 이건 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들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얻고 이겼더라도, 점령을 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33 왕이어야 합산이 맞는데 31 왕의 점령으로서 이 전쟁사가 마감을 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정확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복이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붙들고 쌓고 모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죠. 대표적인 인물을 우린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살림살이가 점점 커지니까 둘이 헤어지죠. 헤어지는데 롯은 어디가 좋을까 헤매고 다니다가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좋았던지 롯의 입에서 이런 탄성이 터집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맞지 않는 묘사가 한 문장에 등장을 합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뭐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왜 한 문장에 등장을 했을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보니까 애굽 땅 같아요. 애굽 땅이라는 묘사는 그 당시 보면 최고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자기 눈에 최고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처럼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 결론은 완전히 거덜이 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버려진 땅, 남겨진 땅을 택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영육 간에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정확하게 성경 기자는 이런 구분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택해간 곳은 하나님이 준 땅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발로 얻어서 쟁취하고 누렸던, 붙잡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버려진 땅 같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붙잡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복된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각인되고 들어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움켜쥐고 내가 복을 쟁취하고 이렇게 살려는 이 집요한 인간의 육적인 근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처음엔 잡아서 이게 복 같아 느껴지지만 결국은 복이 아니었어요. 다 망하는 길이었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은 그걸 얘기해줘요. 33지역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두 지역을 삭제해버립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다. 그건 복도 아니다. 그리고 그 두 지역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2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7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었으니 소유로 주었어요. 그런데 1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13절 전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로 준 상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성경에 자세한 표현을 하고 있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초반 역사가 전부 전체 주제가 뭡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힘이 딸려서요? 무기가 약해서요? 아니요. 가나안의 전쟁은 총칼로 뺏어서 점령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싸움은 항상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연습을 하는 공간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 시간에. 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종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순종 안 했을까요?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문화에 따른 달콤한 육적인 문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걸 인간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핑계를 하죠. 정확히 그 핑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장부터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어떻게 했어요? 못하였으며 21절 시작.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쫓아내지 못함에 28절 시작.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계속 사사기의 역사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왜? 가나안의 문화와 이방 우상 노름에 따른 그 모든 육적인 문화가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우리는 지금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이성으로는 동의도 하고 아는데 계속 우리의 삶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얘기합니다. 상속으로 주었는데 소유로 주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난한 삶입니까?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을 열어보십시다. 3장 14절. 그러니까 중요한 데니까 다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 저하고 교독을 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단을 건너지 않고 있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결국 하나님이 누리도록 상속한 땅을 발바만 보고 도로 요단으로 건너가서 동편에 거주하는 우매한 역사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철저하게 맘만 보고 떨어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결국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점령하는가 하면 이후에 실질적인 완전한 점령의 역사가 7년이 걸립니다.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기 우리가 그 현장을 확인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쫓아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온전하게 언제 드디어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라를 온전히 통일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통치를 시작할 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쫓아냅니다. 어느 왕 때요? 다윗 왕 때. 왜 다윗 왕 때 그 온전한 점령이, 온전한 통치가, 온전한 정복이 완성되고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오시도록 돼 있어요?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오시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점령은 다윗의 왕 때 비로소 확정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가능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케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그 싸움의 주도자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육적인 상징인 아말렉과 누가 친히 주도적으로 싸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도적으로 싸우겠다는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육적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이 싸움도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내 육체적인 세력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강권적으로 엎어버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능력이 임해야 우리의 모든 속이 제대로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득도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수고로, 경건의 연습으로 안 돼요. 어디까지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온전하게 속이 뒤집어지질 않아요. 그것은 위로부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도 이 저녁에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붙들고 질기디 질긴 그런 삼겹줄 같은 죄악의 꼬리들이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강력하게 위로부터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불사르는 제압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말이 다윗 때의 이 통치와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온전히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길을 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붙들려 우리가 걸음을 맞추어 가지만 그분이 대장 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우리는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목매달라 붙잡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오늘도 살려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절절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적극적인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가야 될 시간에 오락실에 가서 하루 종일 오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락을 한 게 나쁜 겁니까?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교실에 안 앉아 있는 게 나쁜 겁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남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난 나쁜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잘난 생활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진일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 시간에 그 학생이 오락실에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 학생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실에 앉아 있어야죠. 교실에 앉아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시간에 오락실에 앉아 있으니까 문제죠. 오락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이걸 또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그 오락실에 앉아 있는 건 문제가 안 된대. 말을 절반만 듣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응? 어디에 초점이 있는 얘기인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을 때에는 불구덩이에서 큰일 날 뻔했구나 너 건져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져냈으면 이 아이를 싹 벗겨가지고 씻겨서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좋은 데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적극적인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린 상속자의 개념이 너무 없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야 짜증난다. 뭐 주일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해야 됩니까? 더 적극적인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한번 확인하십시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장 보시면 저하고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3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교도한 내용이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전혀 문장이 안 됩니다. 헬라어는 주어 동사가 순서가 없어요. 막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써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이야말로 주어 동사 뒤죽박죽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썼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아, 그걸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놀랍습니다. 말이죠? 이야, 난 보다 보다 그걸 처음 봐요. 뭐 지금 문장이 됐어요? 문장이 안 됐는데, 야, 저 송 목사가 어제 약간 엄청난 걸 보긴 봤구나. 확실해 하네요. 확실하죠? 예. 네, 지금 이 에베소서 1장은 지금 그런 식으로 문장을 쓴 거예요. 뭐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3절서부터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 신령한 복을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5절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영광을 찬송하게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8절에 넘치게 하사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10절에 통일하게 하려고 또 11절에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또 14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됐는지 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는 자기 말하고 싶은 것을 거의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엄청난 걸 지금 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교회에서 500원씩 받을 수는 없고. 근데 15절을 보세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기업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시작. 18절 19절에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그 표현이 잘 안 되는 뒤죽박죽의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소설이나 시도 읽다 보면 이런 막 올라가다가 이상 표현이 안 돼서 완전히 한 옥탑은 내려버리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에베소 1장은 그런 식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기업의 영광, 기업의 부르심,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적극성이 여기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우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젊은 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본당에도 못 들어오면 저 체육관에서 지금 스크린 보고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능히 상쇄하고도 넘치게 남을 어떤 부르심의 기업의 상속자로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상속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것을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소유로 주었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물리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그 영광을 보는 순간이 와요. 야, 이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자가 어찌 세상 것에 취해 있을 수 있겠는가. 한순간에 내려버려요. 한순간에 집어던져요. 더 좋은 걸 보면 이제까지 좋은 줄 알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버려집니다. 맞죠? 그런데 그걸 아직 예수 믿으면서 확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눈 떠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그 말로는 문자로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환희, 하늘의 영광, 그것을 확인하고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목매어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순간에 집어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부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유로 주셨어요. 이 한 주간에도 저 문을 나서서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머리를 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골로새서의 진언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위에 영광스러운 것을 찾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달려가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